오늘은 맡기는 믿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 37편 5절 6절 읽어보십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또 우리 시 55편 22절 읽어보십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또 우리 시 31편 5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읽은 구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부탁한다 하는 그 말이 모두 커밋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법은 스피리추얼한 것이나 피지컬한 것이나 모두 다 인생의 모든 재반사에 대해 우리 자신들이 책임을 지며 우리가 모든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그 짐을 모두 맡기고 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 짐을 모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짐과 필요와 문제의 해결을 왕이신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재반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역대상 우리 14장 17절 다같이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열국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열국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모든 열국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때 다윗을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재반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짐과 필요와 문제 해결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영영히 유동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짐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맡겨진 상태는 무엇이냐, 다음에 무엇을 맡기나, 그 다음에 100%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맡기는 안식에 대해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를 내리누르는 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왜 염려와 근심을 팔자로 안고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에게 다가온 것은 자신의 삶의 짐을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3장 17절에는 다같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어라. 이 말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호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제부터는 너의 삶 전체를 네가 책임져라.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책임은 원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가온 저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싫어도 참아야 합니다. 때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삶의 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은 다 같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 것은 노동과 소득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한 대로 식물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려도 풍작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 전망에 따라 파이어 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가장 큰 불안은 죽음의 불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우리 다같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짊어진 가장 큰 짐은 죽음의 짐입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에 깔려있으면서 인간 생활과 의식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염려와 근심을 팔자로 안고 살아야 하는 근원적 원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한 대로 소산을 내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불안이 온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가장 근원적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담의 원죄를 인하여 다가온 저주와 그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빈부귀 전할 것 없이 남녀 소유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짐은 죄의 결과로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맡기고 짐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나간다고 이런 짐에서 금방 해방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이 짐을 벗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짐을 벗어 맡김으로 짐에서 해방되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짐을 벗어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 자기의 아버지심을 믿고 맡기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만 됩니다. 다음,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커미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는 것, to practice something. 그래서 commit sin, 그러면 죄를 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to give in authority,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누구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누구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것, to give in authority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왕 대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재반사를 지도, 관리,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누가 왕이냐, 나의 삶의 왕이 되느냐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너의 모든 삶을 지도관리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근본 원리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우리는 to give in authority,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을 맡기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면 전문가가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그에게 완전히 믿고 맡겨버립니다. 맡기고 난 후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만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시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완전히 이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맡겼다가는 다시 짊어지고 맡겼다가는 다시 짊어지고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모든 걱정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 모두 맡긴다고 기도해놓고서는 집에 돌아갈 때는 모두 다시 싸가지고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걱정을 짊어지고 고생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모두 다 다시 맡깁니다. 집에 돌아갈 때는 모두 다 다시 싸가지고 돌아갑니다. 매일 풀러놓았다가 다시 싸가고 풀러놓았다가 다시 싸가고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신앙인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주일날이면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고 십일조도 드리며 교회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의 문제점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10년마다 한 번씩 사업에 큰 문제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처음에는 잠도 못 자고 걱정도 하고 붕괴도 하고 그러지만은 얼마 지나면 정신적 안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할 때도 문제에 휩싸여 있다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니까 여유가 생겨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맨 나중에 모든 말을 정리하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 감사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이젠 저를 더 이상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살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로 밀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아침 교회에 나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 다시 교회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다 처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짐을 자신이 짊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 다같이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상의 군왕인 다윗이 왕권도 주께 속하였으며 왕권의 권세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왕권도 권세도 위엄도 다 주께 맡겼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맡기니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니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사업, 자녀 모든 것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지배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맡으시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업을 맡기니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사업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끄떡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변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만세반석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살이의 모든 죄반사를 우리의 왕이신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전히 맡겨진 상태입니까? 문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야 두 손을 번쩍 뜹니다. 그 전까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자신이 해결해보고자 발버둥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짐을 벗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모두 맡긴 후 낭패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문제 앞에서 곧바로 염려와 근심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나아갈 때 사람은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에게 자신의 짐을 얹어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보다는 보이는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에 있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때입니다. 마음의 불안은 아직도 그 짐이 자기 어깨 위에 얹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염려와 불안이 있으면 그것은 아직 온전히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증거예요. 바로 그것이. 야고보 사도는 의심과 불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불신앙을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함께 평안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맡겨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로 다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었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은 물러갑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으셨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앞에서 마음의 평강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우리의 짐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8편 6절 우리 다 같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 문제가 완전히 이양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들렸을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다가옵니다. 다 맡겨지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떳떳하게 살다가 죽는 거다. 안 이루어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인은 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인생살이에서 몇 번은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이런 결단을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모두 맡기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맡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다음엔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돌아올 기약이 없이 도망갈 때의 일입니다. 반란이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신발도 못 신고 장급히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대제사장 사독도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왕을 따릅니다. 여호와의 궤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다윗왕의 왕위의 적법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9절에 보면 다윗왕이 하나님께 맡긴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5절 26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100% 맡긴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왕은 대제사장 사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 읽어보십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왕이 그 창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어가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면 다시 하나님의 궤와 그 계신대를 보게 하시겠거니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맡길 때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100%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상태에 도달할 때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란은 평정되고 다윗의 왕권은 회복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55번 22절 다같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이것은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다시 찾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다시 기억도 말라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너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으신다. 잠깐이다. 그런 것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든지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는 원리적인 문제임을 이해하시고 얼른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맡기는 것과 거리가 먼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맡기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식에 대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맡기는 삶이 바로 안식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적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것입니다. 먼저 저녁에 쉬고 아침에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하루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5절로 보고 8절하고 두 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다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첫째 날이 어떻게 시작되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어떻게 시작되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먼저 저녁이 되어 쉬고 아침에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하루의 개념이고, 이것을 우리의 일주일에 적용하면 먼저 안식하고 그 다음 6일 동안 일하는 것이에요. 먼저 안식해라. 아담은 안식함으로 창조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람은 몇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예,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되고 난 다음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안식함으로써 그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안식해라. 그 다음에 일하라. 하나님은 이런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을 다시 보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삶을 먼저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복주셨다 하는 이 말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타락 후에 바뀐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수고하고 난 다음에 그 소산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자신이 예비한 후에 그 다음에 안식해라 이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이제는 안식은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이 오면서 안식은 나를 지키는 것으로 모형적으로 제시되고 안식의 개념이 먼저 일을 하고 쉬는 것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리고 제7일에 너 쉬어라.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날로서 바뀌면서 모형적으로 이제는 안식이 제시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나를 지키는 것으로 주어졌던 안식의 개념은 이제는 폐지되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우리 다같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 다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임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구약에는 안식이 나를 지키는 것으로 주어졌지만은 신약에 있어서는 성도의 안식의 개념은 날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됩니다. 안식이 무엇인가 알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안식의 개념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안식 속에 있습니다. 구약에서처럼 6일은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는 이러한 모형적인 안식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일주일 내내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일평생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필요를 은혜로 예비하신다는 믿음으로 삶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것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도 불신자 시절의 삶의 스타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궁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눈이 빨간 채로 뛰어나갑니다. 이것은 믿지 않았을 때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짐을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라. 이것은 하나님 없이 내 혼자서 모든 문제와 짐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은 인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안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뛰어나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법석 떨지 말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맡길 수 있게 된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안식할 수 있게 된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믿음이 온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신발창이 다달도록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할 때 오순절이 이르자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 충만해지고 안식 충만한 가운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안식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믿음 얻고 먼저 평안 얻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재반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열국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때 다윗을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기고 사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마음의 평강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 충만한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 이렇게 일하는데 한 사람이 열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백을 당하고 세 사람이 천을 당하는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게 거꾸로 하니 천 사람이 세 사람도 못 당하고 백 사람이 두 사람도 못 당하고 혼자서 한 사람도 못 당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방법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터넷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열국 중에 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